저는 한 요 근 두 달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자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되어서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회의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써서 노력해 보았지만 그러나 나는 진보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낙담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참으로 가련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세기의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 영적인 어려움, 현실의 고통스러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들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여서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극심한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1세기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육신적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사단이 힘을 다하여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험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도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아주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그런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을 자주자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였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의 삶을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일생을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치료책으로 열심과 회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와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은혜는 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역겨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통 세상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데는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이 열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였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양궁팀이 경기를 하면 당연히 금메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사가 말하기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 목록에 양궁 이름은 선수를 적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당연히 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수많은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하였기에 그들이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그 훈련량을 보면서 다들 놀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하루에 700발의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이 외국 선수들은 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훈련량을 보고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우승합니까? 그들은 승리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두 번 그 승리하고 그리고 10점을 쏜다고 해서 나는 언제든지 10점을 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4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 그들은 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일에는 얼마나 큰 열심을 냅니까? 자기 자신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또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공부하여서 자기의 성적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쪼개어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쇼핑을 하거나 또 자기 외모를 가꾸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숨이 찰 정도로 너무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열심을 내라고 하면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압도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열심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가 이렇게 많은가?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가? 또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다 잘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완전한 표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는 열심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고 뒤엎었습니다.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과격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 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 일은 몇백 년간 계속 되어져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왜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멀리서 사람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여행을 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한 마당의 한 귀퉁이 소와 양 좋은 것을 구비해 놓고 그것을 거기에서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화폐를 바꾸어서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화폐로 바꾸어서 또 제사 드릴 것들을 사서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편리한 일인가. 제사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이 열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그 관습들을 배격하셨고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어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이곳에서 내어쫓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특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과 같은 열심으로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잘못된 습관들과 행동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의 발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영적인 나태와 부족한 행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열심 없는 영적인 삶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 잘못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가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적인 상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데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열심 없는 신앙은 결코 힘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온갖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이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말을 단순한 권면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두 번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열심이 빠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열심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결코 회피할 수가 없고 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열심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넓고 쉬운 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열심이 없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십시오.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가 열심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그가 그 순례의 길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례의 길의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순례자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늘에 쉴 수 있는 정자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순례의 길의 곳곳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거기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크리스찬을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산을 넘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저 멀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례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어려운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우리의 원수가 강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힘을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이 열심이 우리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십시오. 그는 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열심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하여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열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또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때 그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각성하고 깨어나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알기 위하여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이 활동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특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수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면 특별한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때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열심과 함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우리의 영혼이 아주 특별한 열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심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다고 우리가 열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똑같이 예전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얻는 길은 간절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데에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상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아는 것이 적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사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얻고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겁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지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가져오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워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심의 불이 일단 여러분의 제단에 내려오게 되면 어떤 물도 그 불을 끌 수 없지만 통상적인 연료를 공급해서 불이 보존되도록 해야 하며 특별히 제사장의 입으로 불이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워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워드는 특별히 제사장의 입으로 불이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불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열심의 석탄에 부채질을 하고 열심의 불길이 지속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히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심에 연료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기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져서 불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고양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십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액면 그대로 묵상할 때에 다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열심을 가져오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이 모임을 등한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덕에 이 석탄이 함께 있으면 발랗게 불타오르지만 그 무더기에서 그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것은 곧 식어져 버리고 까만 석탄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분별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말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따스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살라. 특히 허물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한 사람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불붙게 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여서 홀로 떨어져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열심을 상실하게 되고 냉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지런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는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힘을 약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가 되기 전에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